오케이.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식을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조금 어색할 것 같은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주종 관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주인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분의 소유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구도지요. 또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늘 약자의 입장에서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그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또그 힘든 일들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견디고 해내게 하기 위해서 상벌을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그 통제하시는 분. 그래 마침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준엄한 그런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보상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면 이것이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경직되게 또이 법으로, 율법, 법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법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또 경배와 또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구도에서만 또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이 사랑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지당한 말입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조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참 그 바보스러우리만치 참 우직하고 또 한참 그 손해보는 장사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이 한참 손해보는 관계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단히 고독한 사랑이 아닌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구구절절하고 애틋한 그러한 구애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목이 마른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딱딱하고 법에 묶여 있고 그분이 창조주와 또 주님으로서의 그러한 구도, 또 우리는 그 피조물과 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구도, 이런 것들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른 분이 아닌가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날 좀 이렇게 날 좀 이만큼 좀 사랑해 줄래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이 참 변덕꾸러기 영감의 그 어떤 그 심술 가득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줄 때는 언제고, 그렇죠? 예. 누가 뭐 하나님께 달라고 목 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참 100살에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부부가 다 이 생식기능이 멈춘 그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워놓고, 그렇죠? 줄 때는 언제고 이젠 또 와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교도의 그 신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참 이삭을 요구할 때 이러한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 참 잔인함을 즐기는 고약한 신의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이것이야말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 애절한 그 구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좀 이만큼 사랑해 줄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래?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래?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번민과 갈등 속에서 마침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들을 요구하셨죠. 그 십계명의 내용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자칫 표면적인 것만 읽게 되면 야, 하나님은 참 배타적이고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구애, 인간을 향한 그 구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가 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나보다 더 너희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조종하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도 날 좀 그렇게 사랑해 주렴. 이러한 메시지로 제게는 보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요구하실 때 어떤 해 하지 마,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의 어떤 딱딱한 그런 명령들, 그런 것들을 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해 하지마의 그런 어떤 이분법적 행위, 그것만을, 외적인 행위만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행위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랑,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 보니까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애절한 구애의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설악과도 이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참 심술궂은 고약한 신이 유혹에 취약한 그런 인간에게 죽음의 덫과 올가미를 놓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즉 하나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된 그러한 존귀한 존재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구애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려놓고 못 지키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귀한 최상의 존재인 그 인격체 최상의 이 고귀한 그 인격체인 그 인간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최상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자유를 입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이 유한한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조차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사람을 온 우주에서 정말 위대한,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한 존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란 무엇입니까? 남자가 좋아하는, 사랑하게 된 그 여자가 있을 때 한참을 사귀다가 최종적으로 제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와 한 운명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누군가가 지금 이것이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렇죠?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늘 한 몸으로서 한 운명으로서 그렇게 저와 함께 이 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프로포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내가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넌 죽게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덫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나와 한 운명이 될래? 너에게 완전한 자유, 정말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창조된 네게 완전한 자유를 내가 주는데 내 그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나와 한 운명이 되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구애의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직 이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이제 여기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과 뭔가 지금 대단히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멋진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출산용품을 준비하듯이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출산용품, 우리 아기 태어날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렇게 요람에다가 이렇게 이 그 뭐라 그러죠? 모빌 같은 거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뭐 천정에다가는 막 야광 별부터 해서 뭐 장난감서부터 해서 다 준비해 놓죠. 그게 왜 그래요? 딸랑이서부터 해갖고 하나님도 지금 온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지구의 모든 이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참 아담을 출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출산용품을 준비하시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참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러나가 그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어도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보아도 인간이 창조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마지막에 그 사탄이 된 그 그룹,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그 그룹이 얼마나 정말 멋진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룹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천사들이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브를 아담이 보았을 때 비로소 아담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 그룹, 최상의 존재에 그와 사랑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참 기기묘묘하게 되어 있는지는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주 시스템과 하나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긴 거로 볼 때에는 인간보다 훨씬 수려하게 생긴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 하나님 사랑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할 그런 대상을 찾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브가 창조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니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에서 나온 뼈이고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내 뼈 중에 가장 귀한 뼈이고 내 살 중에 가장 귀한 살이다. 이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또 다른 나이고 내 전 존재와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또한 서로 구별된 둘이었습니다. 제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뼈로부터 나온 뼈이고 하나님의 살로부터 나온 살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저쪽 뒤편에 맺혀지는 상, 그것이 바로 이미지, 상이에요. 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된 매우 독특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에 맺힌 상이 분명히 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저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상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인간이고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인간,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비로소 아, 이 인간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참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다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인 아담은 그 아담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나서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고백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브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아담이 창조된 순간 하나님이 먼저 이 고백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그렇게 창조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구애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참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인간은 마치 바람둥이 사기꾼 빈털터리 꽃미남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참된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마귀, 그 사탄이 통치하는 이 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의 그 유혹의 손짓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는 싸늘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인간들, 어제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 오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내일 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싸늘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치자 합시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처받고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고독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쓸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인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합니까?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잡아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죠? 내 마음과 혼과 뜻과 몸과 정성과 이런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애, 그 사랑의 손짓에 우리는 얼마나 참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사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도움에만 대부분 관심이 있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씁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거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즉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식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지는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매일 고백하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친절합니까?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친절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이,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히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무례히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러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례히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오래 참지 않고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께 까칠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보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죠? 예. 늘 내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쉽게 성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못 주십니까? 그렇죠? 일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참 쓴 것들이 내게 올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까? 에이, 인간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인간이. 에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전기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며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숭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내가 영원히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사랑할 그런 대상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거 믿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 구구절절한 그 구애, 이것에 우리는 너무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할수록 그 사람도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그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땐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참 대단히 엄격하고 참 무정하고 가차없고 참 이분법적으로 해와 하지 말을 나누는 이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읽는다면 그러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 사랑을 구애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손해보는 사랑, 이러한 외로운 사랑, 이러한 고독하고 쓸쓸하고 씁쓸한 이 사랑을 저는 오늘 제목에서 조금 좀 불경건하게도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저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게 뵙게 될 날이 이제 금방 올 테인데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하셨어요? 저는 참 그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없고 저는 늘 참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성내고 쉽게 우쭐대고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이룬 것이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그 성취,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면 주님께 더 많이 섬기지요. 조금 더 나아지면 제가 이런 봉사도 하지요. 조금 더 나아지면 제가 이런 직무도 감당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저희는 평생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사랑, 질투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아끼면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더 늘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잠깐 좀 사랑 고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정말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저도 주님 정말 사랑해요 하고 좀 말씀드리고 그분께 좀 안기지 않으시겠습니까?